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보신 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의 경전에 적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내용과 사뭇 다른 분위기의 얘기가 나옵니다. 벌써부터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라고 표현한 걸 보면은 예수님은 짐짓, 본인이 약간 아닐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가 그것이 다시 확인된 이 장면에서 아, 정말 그렇군요. 정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군요 라고 감탄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냉철한 시각으로 보면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위일체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시고 아버지는 아시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생각보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탄생하고 어린 시절을 겪으시면서 이제 성장하시면서 그가 키와 함께 지혜가 자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성육신을 하는 것이 단순히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함께 사시면서 그도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 지혜가 자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와닿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어디 이 부분과 연관 있는 어떤 그 일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드로아 시돈은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업수히 여기고 모멸하는 지역이고 또 당대의 무역으로서 가장 번성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돈과 두로를 심판하셔서 갈갈이 가루로 내어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사람들의 기억에 없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죠. 가나안 여자는 당연히 이방 민족, 특히 우리가 아는 블레셋 지역 사람입니다. 그 블레셋 지역 여자가 예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여자는 예수와 구별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정죄하는 이방인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하게 휘슬렸으니 불쌍히 여기 서서 고쳐주소 하니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 뒤에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대꾸하듯이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어머님이니까 말대답이라도 하셨는데 여기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신 청하니까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는 지금 짐짓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전통적인 메시아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연기하고 계신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냄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그의 백성만을 구하기 위함이고 그들을 구해서 이제껏 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설정하고 그 기대를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떤 한편의 드라마가 완성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분명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김을 받았던 그들이 철저히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들과 엄격하게 구분된다고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이 와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1장 25절 오시면 이 내용과 연결해서 보실까요? 예수님의 증언.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이란 것은 나이가 어리고 그런 허약한 사람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이 세상에 무지하고 핍박받고 신분이 낮은 모든 자들을 통칭합니다. 여기에는 죄인과 이방민족과 당시의 관념에 따지면 세리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사실들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핍박받고 무지하고 죄인들에게는 보여주시는군요.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보고 얘기를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봅시다. 제가 열심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까 김태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먼저 선수를 치셔서 들으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밀어선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이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이 잘났다고 뻐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세상의 상식, 세상의 법칙, 우리가 어찌 보면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터득한 그러한 보편적인 규범에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미련한 것이죠.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잘못된 거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약한 것은 잘못되고 그릇되며 그가 망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약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살아남고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과 관계 있는 예를 들어 부모나 어떤 그들이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가장 세상에서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배운 바로는 그런 존재는 멸시하고 핍박하고 업수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죠. 예수가 메시아라 그럴 때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게 됩니다. 유대인이 오랜 기간 이 모든 모멸을 견디며 살아온 이유는 그들이 옳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맞다는 그러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맞고 정말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 맞다면 세상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여 이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고 틀린 것을 심판하는 존재로 와야 하는데 안 그러는 거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영접하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느냐? 봤더니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세상의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헬라인, 로마인, 당대의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지식이 풍부하다 했던 자들이 아니라 오늘 본 것처럼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더라 라는 이야기죠. 여기만 들어도 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어떠한 그런 풍성하고 은혜로우며 감동적인 그러한 구원의 도를 만드셨구나 하는 정도로 사실은 이해도 되고 충분히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만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감동받고 은혜롭고 끝나지 않고 이상한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시 마태복음 아까 보신 본문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앞에 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군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아는 자들, 이 세상에 업신여기고 밀어나고 무시받는 자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영접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인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나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자로 만드셨군요 하시더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도 안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가 가벼운가요?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께서 지셨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그 시간이었죠. 뭐 아무리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더라도 예수께서 당하신 그 멍에가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은 능히 짐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순환이 어린애 장난하듯 그렇게 누가 나서 쉽게 자기도 그 멍에를 지겠다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왜 가볍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왜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고 어찌 보면 이런 모순적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역시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은혜 받는다고 정신 놓고 쫓아가면 나중에 다 고생하는 길로 끌려가는 약간의 약파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방금요 저는 여러분께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그러니까 보편적 상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의로움을 의롭다는 걸 드러내려면 여러분에게는 그와 대조되는, 그와 구별되는 존재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다른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는 가장 세상적 방법은 다른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훌륭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를 밝혀야 하고, 내가 내 이웃보다 인생을 잘 살고, 내가 내 자식을 이웃 자식보다 잘 키우고 있으며, 내가 지금 나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임에서, 내가 속한 그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내 소임을 잘하고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란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저 잘못되고 능력 없고 잘 못하는 자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고 세상적 상식으로는 나는 살아있고 성공하는 자요 망하지 않는 자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성공하는 자, 옳은 자, 이 세상을 창조한 자,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서 가장 높으신 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셨죠. 예수님이 지으신 멍에는 29절 보시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입니다. 예수께서 진 고난의 특징은 그냥 단순히 너희를 위해 내가 이런 극한의 고통까지 감내하노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윤리적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받으신 모든 순환의 그 행위에는 꼭 목적이 같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모든 순환의 목적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의 행복. 예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받기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삼위일체 중에 하나의 하나님이니 그냥 받겠다가 아니라 기꺼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그가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예수의 멍에를 우리가 진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걸까요?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냥 오늘부터 나는 일주일간 물만 먹고 살겠다. 오늘부터 나는 일주일간 넷플릭스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하고 어떠한 나의 유익이나 나의 기쁨이 되는 행위를 안 하겠다로 머무시면은 말짱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종교성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란 걸 드러내는 행위로밖에 그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이 지닌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것도, 예수께서 못질을 당하신 것도, 그가 하는 그 모든 고난의 감수가 우리 상처의 나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났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은 그래서 나의 겸손과 낮아짐으로 인해 나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의 유익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골방에 들어와서 모든 관계를 끊어놓고 나 혼자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려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고민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나는 내 이웃의 재산도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내도 훔쳐보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았어 가 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지금 혹시 목이 마르진 않으시는지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많은 길을 걸어오신 건 아닌지 같은 찬양대에서 같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소리 높여 찬양을 하는데 내 옆에 계신 성도는 아직 낯설으셔서 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계신지는 아닌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고 편의를 제공하며 그 쓸 것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성도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 더 이상 세상의 공포로부터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잠시 잠깐의 순간이라도 구원받은 자임을 느끼며 안식을 취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아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이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신앙 동지들을 이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원로 목사님이 맨날 강조하시는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순댓국 사줄게 왜 더해서 요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그 사람의 표정을 보시고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같이 체험해보는 그런 은혜로운 고난 주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기를 원하셨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뜻대로 마음껏 범죄하며 방탕하고 타락하게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그냥 멸망의 골짜리여 가는 것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나이다. 옳소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 모두가 이제껏 살았고 또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며 장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릴 것을 믿나니 그 복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처럼 이 세상에 복 헛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와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기적 아래 우리 인생이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남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